사도행전 7장의 내용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았던 스데반이 마지막 최후 자기 변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그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내용이 그대로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왜 그렇게 공회 앞에 정죄를 받았습니까? 스데반이 하는 그 복음 증거 속에 하나님의 성전과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들어있다고 그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오히려 당신들이 성령을 항상 거슬러 왔습니다라고 이 설교 말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 마지막 부분을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면요. 51절입니다.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랬습니다.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그 사람들. 이 설교 이후에 보통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인사를 하지만 스데반은 이 설교 이후에 그를 향하여서 이를 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최후를 그가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정형화된 그런 설교를 많이 듣고 생활하고 있어서 자칫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들으면 참 당혹감을 느끼고 마치 찬물을 끼얹는 듯이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설교 내용이 당신들은 하나님을 항상 거역해왔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고 천사가 전하여준 율법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설교 끝이에요. 어떤 마무리가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에게는 매듭이 젖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설교입니다. 마치 이 시대에 그와 같이 설교를 하는 그런 설교를 듣는다면 설교를 가르쳐오는 설교학자들도 신학교 교수들도 아마 박한 점수를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설교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오늘 스데반이 했던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절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만물과 모든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비유할 때 칼로 비유할 때가 많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랬습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그저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감출 수 없, 어떤 것도 다 드러내는, 어떨 때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발가 벗겨진 듯이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하나님 말씀이 하는 일입니다. 방금 우리가 암송했던 그 히브리서 4장 12절 바로 다음 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4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참 우리에게는 당혹감을 주는 설교일 수 있지만 그렇게 뚝 잘려진 것처럼 스데반이 말씀을 전했을 때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 우리는 어느 순간 설교자들이 다 드러내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 그렇게 밝아 벗겨진 그 영혼을 고치시고 수술하시기도 전에 이미 설교자가 앞서서 봉하고 매듭짓고 싸매어주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이고 직권남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설교자가 항상 짓는 죄가 그와 같은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치시지도 않았는데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우리의 모든 심령, 우리의 영과 혼에 무엇이 있는가 얼마나 그 세상 것들로 오염되어 있고 더럽혀져 있는가를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이후의 그 적용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정하신 백성들에게는 그 가운데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역사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 마음을 더 단단하게 그렇게 완강한 마음이 되어지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을 행하시는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일을 미리 예비하는 그 사역을 교회에 위임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와 같이 사는 그 처지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와 같습니다. 6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먼 곳, 그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 먼 길, 하나님의 영광 하나 보고 그렇게 먼 길 달려왔습니다. 근데 그 땅에서 그가 발붙일 땅조차 얻지 못했다고 5절에 나와 있죠. 그 약속의 땅에서 그는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의 후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나그네가 된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땅 사람들이 그 후손을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나그네와 같이 이 땅 사는 것. 여러분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애굽은 물질이 풍요롭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말과 병거가 많이 있는 그런 땅이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애굽이란 천국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땅은 아주 괴로운 땅이 됩니다. 그 풍성한 땅인데 똑같지 않습니다. 그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 적합한 땅이고 풍요로운 그런 모든 유익을 제공해주는 땅이지만 하나님의 자손들에게는 약속의 후손들에게는 그 땅 만만치 않습니다. 아주 괴로운 땅이고 많은 고통이 따르는 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중한 노동을 부여받았고 엄한 통치로 다스림을 받았고 그들이 참 고생 많이 했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백성들이 애굽과 같은 이 땅에서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항상 질문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 백성들이 이 땅에서 왜 그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어떨 때는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 그 암담한 상황에 빠질 때에는 참 이해가 되질 않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뭐 명절에 친척들을 만나거나 친구들을 만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서 나 혼자 예수를 믿으니까 기도하고 마음의 준비하고 이번에는 꼭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은 적이 있죠. 그리고 복음을 한참 전하면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 좀 이렇게 찜찜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내색은 안 하지만 그 역력한 표정 가운데 너나 복 좀 많이 받아야 되겠다 그런 거 느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정말 잘 사는데 이 땅에서 나만 그렇게 초라하고 일이 잘 되지 않고 나는 맨날 구어러 다녀오고 이렇게 빌리고 어려움 처하고 복음 전하고 또 나서 나 힘들다 말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참 복음 전하기가 어려울 때 있습니다. 각자의 형편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당하는 영적인 그 공격들은 이 세상에서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신자라면 우리가 다 느끼는 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그렇게 나그네와 같이 400년 동안이나 그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그것이 어떨 때는 참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두렵고 혼란스럽고 또 실망하게 되는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있는데요. 과연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항상 잊지 말고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것이 내 스스로 한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한 말이냐? 그렇게 정곡을 찌르는 그런 질문으로 대답을 대신하셨죠. 만약에 빌라도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것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질문조차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경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죄를 찾지도 못했는데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그 유대인들의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정치적으로 예수님께 사형 언도를 내려야 했던 정말 비참함에 빠졌던 사람이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는 감춰져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숨겨져 있는 그 나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당신께서도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는 나그네의 길을 걸으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앞서 나그네가 되신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 나라 계신 임금이 되셔서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위협으로 물려주시는 맏 아들이 되셨고 상속자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 참으로 아는 자들은 그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닌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 동안 찬양 있죠? 잠시 세상이라 그랬어요. 그때 2절 고백이 이렇습니다.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그랬습니다. 이 땅이 어떤 땅이라 했습니까?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을 다 간 후에 내가 주의 품 안에 안기어 주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애굽에서 그 사람 스스로는 가질 수 없는 믿음으로만 소유할 수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믿음을 이 땅에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의 나그네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속에 있는 믿음의 외적 표현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바로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에게 심어주신 것은 바로 그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 부르짖은 그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아, 예수를 부르면 되는구나. 원어를 보니까요, 에피칼레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부르짖다는 뜻입니다. 주 예수를 부르짖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 고통 중에서 탄식하면서 주님 없이는 안 되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고통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가 타는 그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말씀 주실 때에도 바로 이 내용으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려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그 땅에 내려가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과 우리가 언제, 어떻게 우리가 동행할 수 있습니까? 애굽에서 배우는 거, 그 나그네 그 처지 가운데서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와 동행하시고 그 땅에 임재하시고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누가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애굽에는 모자란 것이 없습니다. 물도 풍성하고 양식이 많고 수많은 그 볼거리와 그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딱 한 가지 하나님만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다른 것들이 있지 않고 하나님만 계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애굽 땅에서 수많은 것들을 누리고 먹고 마시고 체험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한 분 없어서 부르짖는 땅, 그것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영혼, 내 마음,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만족해 하지 못합니다. 주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만 갈급해하고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채워지고 풍성해지는 그 은혜를 이 애굽 땅 나그네 된 시절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심어주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나라 갈 수 있습니까? 주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내 지혜로 안 됩니다. 주님, 주님이 임하시고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주님이 나를 끄집어내시고 세상 좋은 것들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이 땅에서 내가 살지 않도록 나를 건져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의탁하는 자가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 땅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가, 하나님의 나라 정말 우리가 원하는가,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가를 이 땅에서 더욱더 더 그것을 정금과 같이 그 사랑과 그 소망과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자라게 하시도록.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와 같은 구원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그네 길로 인도하시는 그 목적이 두 번째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심판을 위해서 있는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 종 삼는 나라, 그 애굽 땅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부르짖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점점 더 가까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끄집어내실 때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종 삼는 나라, 그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도 점점 가까이 가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것은 애굽의 입장에서는 열 가지 재앙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가까이 가는 단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이 진행될수록 놀랍게도 하나님이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권능을 나타내실 때 정말 놀랍게도 애굽의 바로는 그의 마음이 더 강팍해졌다 그랬어요. 그 마음이 더 완강해졌다 그랬습니다. 그 마음이 더 완악해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구원에 점진적으로 다가갈수록 이 세상은 더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심판이 쌓이고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끝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 내실 때 정말 그 전에도 본 적이 없는 그 홍해를 가르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죠.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 앞에서 엎드리질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가 그 병거를 데리고 그 갈라진 홍해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완악해졌는가? 출애굽기 14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첫 번째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 완강해진 마음, 완악해진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마음이다. 그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볼수록 구원이 이루어질수록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리고 그 이방의 그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도록 한다. 그리고 그 홍해 안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없어서 쫓기는 모습으로 홍해 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바로는 그 하나님의 위엄과 그 권능을 보질 않고 오로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어서 뭣도 모르고 그 홍해 안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병거와 자기의 그 기병들을 보고서 득세해서 그것들을 의지하고 쫓아서 쫓는 자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그가 손을 뻗쳐서 다시 바다의 물의 힘이 회복되어서 그 홍해 가운데 바닷물이 애굽의 기병과 마병만 덮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도 해를 입지 않고 그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백성들이 그것을 보도록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처음부터 작정했던 자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그렇게 마음으로 품으셨던 자들에게는 뭘 주십니까? 부르짖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굳은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강팍한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을 갖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는 상황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세상도 이와 같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점 죄가 가득 차오르는 이 시대를 살면서 그것을 보고 절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에 가까이 가는 일인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떨 때는 절망스럽고 낙심되고 두렵고 혼돈스럽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부르짖음을 차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하시고, 그렇게 죄가 관영한 이 세상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다면, 끝까지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 심판이 임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면서 참 어렵고 힘들고 핍절하고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잘 일이 수월하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도 그것으로 우리가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12절 보세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연단이라는 말 속에 어떤 내용이 내포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세상에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원래는 우리가 똑같이 홍해에서 수장되어야 했던 세상 그 자체였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연단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이 땅의 세월 동안에 그 모든 죄악된 것, 애굽에서 묻었던 때와 불순종과 그 오염된 것들을 하나님이 연단하셔서 정결하게 하시는 그 과정으로서 하나님이 어떨 때는 시련을 주시는데 그 시련을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불시험이라고 그랬을까요? 사도 베드로가 나중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임하는 날에 그 심판을 이전처럼 물로 심판하셨던 그것처럼 물로 하지 않고 이제는 불로 심판한다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그 물질이 불에 풀어지고 녹아지고 살라지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모든 것들이 불심판을 받는 그 심판의 날이,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임하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세상에서는 심판을 받지만 불로 심판을 받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불 같은 시험으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홍해에서 똑같은 홍해 물이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홍해 물을 통하여서 정결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똑같은 홍해 물로서 애굽의 모든 기병과 모든 병거와 모든 군사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하나님이 물로 덮이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전국에 믿음의 결말을 하나님 보여주실 때에는 불로 심판이 임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정결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빚어지고 세워지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동안에 정결케 해주시는,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최근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교통사고도 나고 그 병이 도지고 어떤 분들은 이유 없는 어떤 그런 고통에 빠져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요즘 많이 발견하게 되어서 어떨 때는 만나서도 얘기하고 어떨 때는 전화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참 얼마나 많이 아프실까, 얼마나 낙심되셨을까, 얼마나 힘드실까 하고 노심초사해서 걱정되어서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자기 힘들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한 번도 그런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아프신지를 아는데, 어떻게 쓰러지신지를 아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습니다, 목사님. 저 교회 가서 정말 간증할 게 많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기를 주셔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경험하신 분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나그네 땅 살아갈 때 그것으로 우리가 엎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 우리를 얼마나 정결하게 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세상에서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학습으로 교육으로 훈련으로 되지 않았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사도 베드로가 계속 그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4장 마지막 3절입니다. 4장 17, 18, 19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의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그 연단을 받을 때 우리가 감사하고 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보세요. 하나님의 집에서 무엇이 시작되었습니까? 심판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때부터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 방송을 한번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들어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을 해주셨다는 그 내용도 참 듣기 어렵거니와 그것은 우리의 귀를 팍 죽이려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었을 때 그것이 하늘의 위로여 소망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왔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영원한 그 불의 심판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 똑같은 불인데 우리에게는 불시험으로 와서 우리를 하나님이 정결하게 해주시고 그 나그네 길에서 어떨 때는 눈물도 흘리고 어떨 때는 고통도 받고 어떨 때는 질병도 만나고 어떨 때는 가난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런데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원한 심판을 피하게 해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도 이렇게 연단하시는데 그 불경건한 그 애굽 사람들과 그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심판은 얼마나 참혹하겠느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위로와 소망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시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아직 세상에 있는 그리고 세상에서 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그 소망을 주셔서 이 말씀을 들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동일한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을 심겨주셔서 똑같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스데반의 그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 사도 바울마저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다 아는 그런 좋아 보이는 일보다도 어떨 때는 시련을 당하고 외로운 어떤 인생 가운데에서 그 눈물 많은 나그네 길 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광의 영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 가운데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했는데 우리의 하나님의 집이 되신 우리의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당하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심판이 옮겨진 바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로 우리를 업어나르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서 심판과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나그네 길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십자가 앞에서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들 때 영광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